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아유 그냥 어떤 건 좀 민망한 기사들이 있어요. 이런 건 좀 빠졌으면 좋겠다 싶기도 한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겁니다. 경전이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뭐 이렇게 좀 거룩하고 뭐 지저분한 소리 없고 다 이렇게 좋은 말씀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우리 인간 사회의 상황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시면서 나는 이런 신이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너희들을 주관하고 보살피고 구원을 이루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기독교와 역사는 뗄 수가 없습니다. 사변적인 그냥 뭐 공상적이거나 그런 추측적인 얘기들이 아니라 실제 인간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 존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면서 우리를 구속해 나간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의 기사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움직여가면서 그 안에서 신자들끼리 혹은 뭐 사도들끼리 지도자끼리 평신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고 구원을 완성시키시는가 하는 것을 알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인간 상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뭐 안 좋은 소리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가장 그 거룩한 훌륭한 왕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다윗 왕에 대한 우리가 말을 전기를 쓴다 그러면은 그렇게 흉한 얘기는 안 들어갈 거라고. 바세바의 그런 사건 같은 거. 그런 훌륭한 위대한 왕이 살인자라는 사실. 알면 얼마나 그 안 좋겠어요? 또 살인자일 뿐만 아니라 뭐 간음자고. 그래서 그런 사람 우리의 모델로 삼기는 좀 어렵죠. 그러나 성경은 정직한 책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다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인간은 실수를 많이 하고 누구나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결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도우신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 속에 일테면 뭐 질그릇 같은 우리 존재들인데 쉽게 깨지잖아요. 옛날 고대사에서는 그 질그릇이 많았거든요. 흙으로 그냥 적당히 구워서 만드는 그릇들이었어요. 잘 깨지죠. 토기니까. 근데 우리 삶이라는 것이 뭐 조금만 건드려도 금이 가고 깨지고 가치가 그냥 없어지고 하잖아요. 그런 굉장히 프레자한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그 속에 복음의 광채를 넣어주시고 갈라디아서 앞으로도 나오는 표현이겠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우리 안에 우리 이 토기와 같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발산되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오늘 다뤘는데 안 좋은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 사건이 우리가 터치하기 전에 안디옥이라는 곳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디옥은 어떤 곳이냐? 그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가 예루살렘 있는 본교회, 모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열두 사도들이 다락방에 모였었고 열두 사도들이 거기서 활동을 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크리스천 공동체가 안디옥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지금 뭐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하는 그 말이 그 명칭이 안디옥에서 생겼어요.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보고 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제외하고서는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이 또 안디옥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이 안디옥입니다. 선교의 꽃을 피운 곳이죠. 처음부터.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방인 크리스천하고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같이 공동 예배를 봤어요. 이것은 당시 아주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같이 예배를 본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안디옥에서 바나바하고 바울을 최초의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정식으로. 그 다음에 그 안디옥의 교회가 이방인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가 그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뭐 구제 현금을 보냈어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이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공동식상 유대인이든 유대인 크리스천이든 이방인 크리스천이든 간에 같은 주를 모시고 같은 복음을 받고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그런 지체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공동예배와 식탁교제를 매주 실천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인들에게 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안식일 지켜야 한다. 유대인들이 뭐 수천 년 동안 해오던 일이지만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의식이 없이 자유롭게 교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즐겼어요. 바로 그것이 그렇게 예배를 보고 그렇게 하나님 섬겨야 한다.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외침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 요한, 그다음에 그 베드로 이 셋이 다 이렇게 동의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기독교 공동체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같은 안디옥의 이상적인 교회에서 가장 불편한 진실이 노출된 것입니다. 유토피아의 공동체인 줄 알았는데 옥에 티가 있더라는 거죠. 두 사도 사이에 굉장히 유감된 사건이 생겨버렸어요. 아주 민망한 일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여러 사람 앞에서 책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대할 때 좀 마음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한국인의 정서로서 우리의 그 문화적 감정으로서 그런 정서가 이 사건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 편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문화에는 그 어른 아이 구별이 있잖아요. 상하 계급이 있고 서열 사상이 있고 선배 후배가 있고 말이죠.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무시하거나 도전하면 피해를 받잖아요.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정이 안 되죠. 후배가 선배를 감히 책망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는 바울보다도 훨씬 더 먼저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고 실제로 함께 살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베드로로 말할 것 같으면 열두 사도의 대변인 노릇을 했습니다. 또 그 변화선 사건 잘 아시잖아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가 그 세 명에게 예수님의 열두 사도들 가운데서도 이너서클이 있었거든요. 그 이너서클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변형하는 모습도 보았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내가 천국 열쇠를 그렇게 주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물론 뭐 이 의미는 캐드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 개인에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열두 사도 중에서 굉장히 두드러진 위치에 있었고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성령 시대를 여는 획기적인 역사의 기독교 역사의 대전환점을 이룬 일에 직접 참여했던 주동 인물입니다. 사실 그래서 바울의 말대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받쳐주는 기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누구예요? 바울은 이제 우리가 대조해서 본다면 유대교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사도직으로 사도로 임명을 하셨죠. 그렇게 했다고 또 자기가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할례,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는데 할례 없는 복음을 전했어요. 할례라는 걸 받을 필요 없다 그런 거 요구하지도 않고 그냥 예수는 주라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보다 나이도 훨씬 어렸어요. 베드로는 나이가 든 사람입니다. 이미 다른 사도들이 따라다닐 때 베드로는 결혼했어요. 그래서 장모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유대교 공부는 많이 한 대학자였지만은 예수님 밑에서 직접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바울의 선생님은 유대교의 당시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그 학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멘토였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감히 베드로에게 그렇게 무례할 수가 있어요? 예. 베드로가 안디옥에 방문했잖아요. 했으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예루살렘에서 거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그 베드로 사도의 대변인이 되는 베드로를 모시고 그야말로 요즘 말로 말하는 부흥회 같은 거 했으면 좋겠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고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런 걸 직접 들으면 그 얼마나 좋겠어요. 기가 막힌 찬스죠. 아마 그런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하루 이틀 머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베드로가 언제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어느 시점에서 베드로를 여러 사람 옆에서 이렇게 꾸짖는 견책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본문이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이 말한 내용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한동안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들의 이 정서로 보면은 바울의 이런 견책은 굉장히 오만불손하게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바울의 말은 맞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나 베드로가 종이 틀렸다면은 이제 베드로를 살짝 기성말로 얘기해서 좀 보자. 그리고 좀 조용한 데 가서 사실 이건 당신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는 게 옳지 않지 않소. 자제하시오. 뭐 그런 정도로 얘기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온 회중이 모인 곳에서 대놓고 베드로에게 면박을 주는 것은 바울이 아무래도 지나쳤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구태여 이런 내용을 편지에다가 적어서 말이에요. 갈라디아에 적어서 온 교회가 다 알게 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베드로의 체면과 권위가 크게 손상되는 일이지 않겠어요? 그런 거 좀 고려하는 것이 크리스천 정신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깎아내리려고 했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건을 구태여 이렇게 거론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쓴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이야기, 이를테면 복음이라는 것은 이방인이든 유태인이든 가리지 않는다. 이방인들에게는 유태인들의 그런 관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할 그런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나왔을까 싶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느낀다면은 본문을 바르게 파악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 문화의 안경으로 이걸 들여다보고 한국인의 감정을 집어넣어서 보면은 이 본문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서열이라든지 뭐 연령이라든지 뭐 우선권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선후배 의식을 제쳐놓지 않으면 본문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야 우리들의 문화적 정서와 편견이 없이 이 본문을 대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만의 어떤 문화적인 감정, 우리 사회에서 했던 뭐 선후배니 뭐니 서열 의식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삭제된 후에 그것이 제거된 후에 내가 성경을 봐야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사도바울이 아주 건방진 사람이죠. 자,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는 바울은 베드로의 처신이 교회 연합에 금이 가게 하는 일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그럼 바울께서 배울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에 왔습니다. 와서 다른 이방인 크리스천들하고 아주 자유롭게 교제를 했어요. 뭐 그들이 먹는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정결하지 않다는 음식을 맛 놓고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식탁 교제라고 하거든요. Table Fellowship. 이제 이것이 그냥 보통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신학계에서 조금 테크니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자유로운 친교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 것을 피했는데 뭐 전혀 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그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들 그런 것들을 먹거든요. 뭐 돼지고기라든지 뭐 껍질이 없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불결한 부정한 음식인데 그걸 먹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면 자기 자신들이 의식적으로 부정을 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방인을 더 이상 부정한 백성으로 보지 말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는 더럽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하기를 아니 내가 유태인으로서 지금까지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 없고 이방인의 문지방을 내가 발을 건너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말하자면 그 부정한 이방인인데 내가 유태인으로서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면 그 먹으라고 했어요. 절대로 난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이랬거든요. 이것도 생각해보면 재밌어요. 아니 사람이 말이 인간이 피조물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에게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이거 먹으라 그러면 그냥 즉각 순종하고 먹어야지 뭐 안 돼. 그렇게 이 문화라는 것이 이렇게 질긴 거예요. 문화적 편견이나 우리 인습이라는 것이 관습에 딱 젖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해도 노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가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거든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또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어났던 일이 아주 혁명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얘기해서 왜냐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신자들이 다 베드로를 보고 손가락질 했거든. 아니 네가 이방인 집에 들어갔다면서 그리고 난리가 났어요. 이거 사도로서 더군다나 그럴 수 있어? 이 큰일 났죠. 그래서 가서 다 보고를 했어요. 이만저만해서 내가 갔다. 그랬더니 그 보고를 들은 유대인 신자들이 이렇게 말했죠. 아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고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다 나와요. 이제 그 이후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그때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이방인들에게는 할례 없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옳다고 여기고 찬성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가서 그렇게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시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온 베드로가 말이죠. 이방인들하고 자유롭게 식사를 하다가 소위 말하는 자기들이 말의 주장이에요.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에는 야고보의 보냄을 받고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갑자기 그냥 자리를 떠나버렸어요. 여기서 잠시 이 식탁 교제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애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초대교회에는 애찬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사랑 애자입니다. 예. 사랑의 음식이라는 것이죠. 식사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냐면 교인들이 각자 다 자기 어느 정도 먹을 음식을 형편대로 가지고 와요. 오면 교인들이 모여서 그것을 합해서 같이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공동 식사를 했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원래 아가페라고 불렀어요. 원래는 아가페 우리는 아가페 그러면 사랑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그런 식사를 아가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애찬이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고 영어로는 The Love Feast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게 이제 노예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 그 교인들은 그 노예들은 일주일 동안에 가장 잘 먹는 때가 그날이에요. 우리 모여가지고 애찬을 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애찬 때에 성찬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성찬이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성찬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만찬도 그런 거잖아요. 유월절 식사하시면서 성찬하신 거죠. 근데 이제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보고 꾸짖었을 때가 정확하게 애찬을, 이렇게 성찬을 하고 있는 때였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건 본문에서 밝히질 않으니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사석에서 그냥 이방인 몇 사람 놓고서 이렇게 식사하다가, 뭐, 예루살렘에서 뭐 누가 왔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유대주의자니까 그 사람 두려워서 이렇게 있었다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고, 바울이 베드로를 모든 자 앞에서 책망하니라 그랬거든요. 모든 자 앞에서. 그러니까 온 회중에 모인 거를 얘기하는 거죠. 온 회중에 모였으면 거기서 애찬을 한 겁니다. 애찬을 하면 거기서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면은 더 이것이 더 보이기는 한 거죠. 왜냐하면 온 회중이 모여서 애찬을 나눴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그 말인데, 모든 자 앞에서. 공동식사라는 것은 그때 하는 애찬이고 뭐 공동식사는 간에 유대인하고 유대인 크리스천하고 이방인 크리스천이 구별이 없이 함께 성찬을 나누는 때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라는 것을 그런 뜻깊게 그것을 하나라는 그 연합된 것을 뜻깊게 알아새기는 연합과 화해의 시간이었어요.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장벽이 무너지고 십자가 복음으로 인종과 문화와 연령의 담을 넘어서 새로운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을 실감하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단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자리를 쪄서 일어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뭘 의미합니까? 연합이 아닌 것이죠. 이방인과 유대인의 선이 있다는 것을 그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보고 그냥 좌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볼 때 바울이 베드로를 왜 그렇게 심하게 견책을 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의 식탁교에서 물러선 것은 주 예수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이 성찬 테이블이 이방인 신자용 따로 있고 유대인 신자용 따로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가면은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그 연합이 되돌릴 수 없는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사도바울이 직시를 하고 베드로를 그 자리에서 꾸짖었던 거예요. 이건 뭐 사소롭게 작은 방에 가서 조용하게 밀담하듯이 얘기할 그런 성격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진리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별이 없다는 것을 다시 각인시켜야 하는 그런 때가 됐다는 것이죠. 흐지부지 넘어가면 두 파로 갈라지는, 기독교가 반쪽으로 나눠지게 된 거죠. 그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를테면 이방인 교인들은 사도바울로부터 배웠잖아요. 우리는 이방인 교인이든 아니든 그게 구별이 없다. 하나님은 구별하시지 않으신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실천해왔는데, 베드로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 돌발적인 사건 때문에 이방인 교인들이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어리둥절 했겠죠.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죠.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꾸짖어 이렇게 말해요. 복음의 진리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지금까지 이방인들하고 이방인들이 먹는 그 뭐 돼지고기니 뭐니 이런 거 다 먹지 않았겠어요? 그것을 먹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거죠. 하는 생활 습관이라는 것은 이방인과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유대인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이방인의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테이블에서 일어섰으니까 이것은 이방인 신자들도 그러면은 앞으로는 유대인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라는 그런 강요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이 되어버리는 거죠. 물론 이제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 보고 당신도 유대인들처럼 이제 그런 거 먹지 말고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살아야 하오 이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행동은 이방인 신자들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박탈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안디옥 교회의 중년 리더인 바나바까지도 베드로의 그런 행실을 보고 그런 전향하는 것을 보고 유혹을 받아서 바나바까지 테이블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어요. 예루살렘 모교에서 온 사도 베드로가 야고보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오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바나바와 같이 식사해서 자리를 옮겼다. 그러면 안디옥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누구 말을 믿고 따라야 할까요? 그래서 이런 위험한 분위기를 직시한 바울이 즉석에서 사태 수습에 나섰던 것입니다. 이런 거 시간 끌 일이 아니죠.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알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베드로의 그런 이중적인 표준과 불일체를 호되게 견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 죄뿐만 아니라 베드로 자신을 위해서 이것은 필요한 일이었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죠. 근데 겁이 많은 사람이죠. 갈릴리 바다를 이 사람 걷지 않았어요? 인류, 많은 세계에 온 인류 가운데서 무리를 걸은 사람 베드로밖에 없어요. 뭐 바람이 불고 하니까 무서워서 의심했죠? 그때 물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다시 건져주셨죠? 베드로는 장담을 잘하는 사람이었죠. 장담을 잘하지만 순간적으로 확 마음을 바꾸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뭐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장담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세 번씩 부인한 여러분, 이런 성격 말이죠. 우리가 다 각자가 다 개성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그 개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런 성격이라는 것이 결점이라는 것이 하나쯤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이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한 사람입니다. 그는 놀라운 오순절 설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그런 약점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고 해서 사도의 임명을 받았다고 해서 사도 베드로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결함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약점은 어떤 면에서 행선을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충격 요법이 필요하죠. 여러 성도들 앞에서 바울의 면책을 들은 베드로는 아마 자기 자신이 그 처신이 몰고 올 어떤 부정적인 파장을 생각하고 아마 크게 뉘우쳤을 것이에요. 이 사건이 어떻게 수습됐는지 저희들은 몰라요. 그까지는 성경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후서를 보면은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면은, 아, 그 건방진 친구 말이야. 그 새까만 후배가 갑자기 나타나서 열두 사도도 들어가지 않는 친구가 교회를 토나 박해하고 우리 신도들을 잡아가고 죽이기까지 한 인간이, 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얘기한지 아세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 뭐 듣잖아요? 우리가 증오하는 가짜 형제인 바울. 이게 아니라 또한 자기가 베드로가 자기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사실은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그 서신 그 중에는 그 말 중에는 더러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 그게 수준이 높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억지로 풀지 말라. 그렇게 조언까지였어요. 그 자기 서신에 그렇게 적었어요. 베드로후서에. 만일 바울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었거나 앙금이 남아 있었다면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성숙이에요. 그것이 베드로의 훌륭한 성품입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참석한 때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평소에 주장하는 것과 똑같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고, 그 다음에 조금도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는다고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인 우리들도 감당하지 못하는 율법의 멍에를 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회의 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를테면 여러 그 성도들 앞에서 그 체면이 그 완전히 꾸겨진 거죠.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어요. 대사도 베드로를 많은 이방인 그런 성도들과 또 유대인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면박을 친다는 것이, 그것을 생각할 때 바울의 말이 그러나 옳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서 부끄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 베드로가 바울에게 사과하고 두 사도가 화해했을 것으로 믿어요. 적어도 바울은 예루살렘 회의 때 베드로의 입장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바울도.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중에라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과할까? 사과하고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높여줄 건 높여주라는 거죠. 그것이 성숙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고 그것이 강한 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비겁한 자, 소심한 자, 자기 체면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지 못해 그런 거예요. 쫄짱부들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대장부가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갖고 그런 자세로 산다면 우리 교회가 훨씬 더 화평하게 될 것입니다. 훨씬 더 성숙하겠죠. 이제 성경이 다른 경전과 얼마나 다른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우리가 거의 완전한 성자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 쉬워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람 눈에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굳은 것을 미화시키지 않고 덮어두지 않습니다. 굳은 사건들도 접어두고 우리가 교훈을 받게 해요. 그래서 성경책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책이에요. 다른 경전에는 그런 게 얘기 나오지 않죠.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인간의 역사와 환경과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바울이 뭐 베드로에게 어떤 좋지 않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길을 엿보다가 안쪽에서 그의 실수를 붙들고 늘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베드로를 라이벌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사 이렇게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또 코멘트를 하거든요. 베드로에게 역사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 내게 역사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냐. 베드로도 하나님이 지정하신 훌륭한 사도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도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그렇게 또 칭찬을 했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경을 했습니다. 바울이 사도 베드로를 그렇게 공적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책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다르게 행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식탁교제 이탈이 이방교회에 가져오는 악의 영향을 생각하고 의연히 일어나서 현장에서 베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복음의 진리가 바르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도죠. 이것이 진리를 외치는 사람의 자세고 또 사실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을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는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굴절시키고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는 가능하죠. 그러나 실속이 없는 일이죠. 그런 것은 진리 밖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불문으로 잡고서 성도의 건전한 교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와 교회 연합은 복음의 진리에 바탕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협을 하면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이중적인 잣대와 타협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위선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런 위선이나 타협이 없이 복음의 진리대로 한 마음에 대해서 애찬을 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같이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거죠. 복음의 진리가 아닌데 그걸 붙잡고 우리가 같이 뭐 교회만 같이 다닌다고 해서 뭐 성도다 뭐 사랑한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신자와의 교제가 그러니까 이방인 신자와 교제하는 것이 불법이다. 뭐 그 이방인 교제하면 안 된다. 그거 자기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가 뭐냐면 양면적인 문제가 있어. 베드로는 이제 알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고 위선을 한 것이고 우리의 문제는 알고도 못할 수도 있지만은 잘 몰라서 진리를 알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처럼 분명히 알아도 압력을 받으면 넘어가기 쉬운데 복음의 바탕을 잘 모르고 그냥 습관적인 교회 생활을 한다면은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가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희석된 그런 복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무엇보다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의 진리를 잘 배워야 하겠죠. 이제 바울이 이제 볼 것 같으면 이 갈라디아서 이제 후반부 이 다음부터요 본문부터 볼 것 같으면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또한 밝힙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 교리를 잘 깨우치고 숙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운 것을 실천하는 이런 신앙 훈련을 받아야죠. 이 훈련 뭐 수양회 다니고 뭐 세미나 다니고 뭐 유명한 신학자 뭐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되지 않죠. 하루를 살고 나면 어떻게 내가 복음의 진리로 살았나? 복음의 진리로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좀 생각하고 회개할 거 하고 도움을 받을 것을 받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되새기고 내일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 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복음의 진리를 짚어가면서 살려고 우리가 많은 힘을 쓴다면은 아는 대로 다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훨씬 더 위기가 올 때 감당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안디옥의 이상향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진리를 습득하고 그것이 내 정말 뼈꾸에 삼으실 정도로 확실히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실 수 있는 만큼의 수준에는 우리가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위기를 해결해 나간 모습은 이상향의 한 단면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세길교회의 이상향을 이루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유토피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